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만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교만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살펴봤는데, 이번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연결해서 살펴갈 역사는 이제 열왕기하 14장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2장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남유다 그 요아스 왕까지 나눴었고, 13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과 이름이 같았던 요아스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폈는데요. 오늘 이제 요나서 이후 살피는 이 14장에는 남유다 이 아마샤에 대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요아스, 그리고 이제 여로밤 2세의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살핀 이 요나 선지자는 열왕기하 12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다음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남쪽에서는 이제 이사야, 미가 선지자 등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보면 그동안에 어느 때보다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급박한 시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순서, 특히 이제 선지서와 같은 역사서들은 실제 그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그 순서에 이렇게 맞춰서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르게 한쪽으로 이제 몰려 있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에. 이게 무슨 원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연대 순서를 고려하는 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책의 종류대로 묶었던 거죠. 책 두께로 또 이제 순서를 배열하고. 자, 그래서 일단 역사서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순서에 맞추어 편집하기는 쉽지 않죠. 그게 계속 뭐, 열왕기 뭐 서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한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 편지가 순서 없이 뒤죽박죽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성경 66권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어느 부분은 이해가 가다가도 이제 선지서 같은 데 가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하듯이 연대기적인 배열, 그러니까 시간적인 배열을 맞추어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편지라고 하면 편지는 주고받는 순서가 있고, 그 편지가 올 때와 갈 때 그 상황적인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가 시기적으로 순서를 잘 맞춰서 그렇게 읽을 수만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그 특히 이제 선지서나 예언서 같은 경우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죠. 자, 그래서 열왕기하 13장부터 시작되는 선지자들이 남긴 선지서들을 이제 순서만 우리가 이제 맞추어 읽기만 해도 충분히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연대기적인 성경을 살펴간다,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살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뭐 순서를 따라 그대로 왔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뭐 요나서를 비롯해서 이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또 살피게 될 아모스서, 뭐 이제 계속 선지서들이 이제 역사의 순서에 맞춰서 읽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어쨌든 그 이 열왕기의 역사로 돌아왔을 때 14장을 보면, 14장에서는 먼저 남유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요아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라는 사람이 왕이 된 얘기인데, 25살에 왕이 돼서 29회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아마샤는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4절, 그래서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남유다의 지금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요아스가 누구였냐면, 어려서 그 할머니 아달랴의 손에 그 손자들이 다 죽어갈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손에서 바르게 자라났는데, 그런데 봤더니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말씀의 주도성을 가지고 살았던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늘 의존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신하들의 입김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잘못된 길을 이제 가고 있다, 너 지금 잘못된 길이다라고 말해주는 그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까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짓을 하죠. 그러다가 이 사람도 결국에는 신하들의 영모로 죽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열왕기 기자의 눈에는 이 왕도 뭐 다른 왕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거죠. 대체로 정직했다고는 하지만 뭐 여전히 산당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계속했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면 뭐예요? 이런 왕들은 처음에는 조금 제대로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갈수록 흐지부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샤도 처음에는 그 모세의 책, 그러니까 법도와 규례의 명령과 가치를 따라 바르고 공정하게 통치를 했다. 이렇게 역대하 25장을 참고하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과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그들을 순종해서 이 사람이 승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이 전투에서 아주 의아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뭐였냐면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숭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나라의 신이 이 패배한 나라를 짓밟는 게 상식인데 승리한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게 상식인데 이건 자기가 이겨놓고도 에돔의 신전 그 신들이 겉보기에 그냥 성막에 그 언약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뭐 화려해 보였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샤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행동의 잘못됨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25장 15절부터 보면 이 일로 주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메사에게 말했다. 이거 잘못된 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16절 보면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했냐. 맞아 죽지 않으려면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이 마치 그 과거 사울왕이나 뭐 여로보암이나 오므리 왕조나 그 예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짓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분별력을 잃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막 걸었다가 남유다니까 막 전쟁을 걸었다가 완전히 창피할 정도로 패배를 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그때 왕이 요아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왕에게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끌려가요. 끌려서 예루살렘성 자기네 그 수도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지고 성전의 보물도 다 뺏기고 근데 결국 이런 식으로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요아스처럼 어떻게 됐어요?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돼 죽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느낌대로 유행 따라 행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도록 말씀하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핑계와 변명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뭐 내가 잘났어 나만 최고야 이런 게 교만이 아니고요. 말과 태도는 아주 겸손한 것처럼 행해도 결국 끝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는 거.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저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그게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이제 처음에 상당히 뭐 모세 오경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했던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후 행동을 보면 아마도 이제 그가 뭐 겉으로는 뭐 굉장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 같이 보이나 그런 어떻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속에는 그러한 진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이끄시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니고 그냥 나라를 다스리려다 보니 종교가 필요하고 예, 그리고 이제 종교에 나와 있는 경전 같은 모세오경이 있으니 뭐 그걸 따라 행했던 그런 정도. 그러니까 전통에 익숙해져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약으로 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삶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아마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익숙해져 있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굉장히 잘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는 불순종하고 거절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말로 주여주여하는 인생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태복음 7장 22절 그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교회와 교인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 마음 중심의 뿌리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에 닿지 않아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이어 보이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는 이게 이제 교만이라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모습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늘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방법을 따라 익숙하게, 어떤 그 역할, 뭐, 기도나 예배나 봉사나 헌금이나 교사로서의 섬김이나 뭐, 선교나 행사나, 뭐, 이런 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꾸준히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아마사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난 거듭남이 없이 익숙해져 버린 그런 습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그 어떤 신령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심이 있고 그 의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세우고 말씀의 가치를 아는 이 일에는 늘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열심히 해요. 정작 내가 혼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수고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심지어 지금 마태복음 읽어드린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명의 삶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아는 그 뿌리에 닿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익숙한 삶의 열심인 것 같은데 그 언제라도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도 막 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은 또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안 한다고요.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정말 이 교회가 존재하는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셀 이 교회가 존재해서 생명을 세워야 되고 섬겨야 되는 그 일에는 늘 무관심한 마치 아마샤 왕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 자신도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되돌아보는 삶의 습관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냥 늘 교회 가 있고 예배 드리고 셀 모임에 가고 이러다 보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함께 나와서 수고하고 애쓰며 힘을 모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태도고 성도로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건 열심히 지켜가야 될 거지만 이제 그렇게 행하는 그 의도에 있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기에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에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 역겨운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과 나의 이런 이 모든 그 교회와 연결된 삶에서 정말 나는 나의 최고 우선순위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늘 좀 되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이야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14장 23절부터 보면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여기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여호아스는 요아스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여로보암이라는 거야. 여로보암 우리 이미 아시잖아요. 근데 이건 건국할 때 처음 그 하나님의 불을 받았던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기 요아스 왕의 아들 북왕국 그 사람이었다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오므리 왕조에서는 아합이라고 한다면 이 예후 왕조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41년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교만해진 아마샤도 아마샤가 결국 이제 막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쟁 도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샤의 군대를 무너뜨린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이 사람이었는데 그 전쟁 때 북왕국의 이 요아스가 남왕국의 아마샤까지 아까처럼 포로로 잡아가지고 질질 예루살렘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욕보이고 예루살렘 보아 다 뺏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갔던 그 왕이 지금 이제 여기 이 여호아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여호아스의 아들이었다. 그 말인 거죠. 자, 이런 사람 요아스, 요아스가 이제 그런 일을 했었고, 요아스가 이제 결국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신하들에 의해 죽었던 아마샤 이후에 그 아들 아사랴, 우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16살에 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3절을 참고해 보면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통치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단독 통치 기간은 한 29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섭정 기간이 항상 있었거든요. 전쟁에 아버지가 나가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기부터 따지기 때문에 그 섭정 기간을 보면 중복이 되는 거죠. 그 앞에 아버지의 통치 기간과 그 자녀의 통치 기간이.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아버지 요아스와 함께 BC 793년부터 이제 이 섭정 통치가 됐는데 그 후에 이제 BC 781년에 아버지 요아스가 죽으면서 비로소 이제 여로보암 2세 스스로 단독으로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AD 753년까지 단독 통치를 하니까 이제 29년이 되는 거예요. 통치 기간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어떻게 살았냐? 뭐 똑같았어요. 조상들을 다른 바 없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가 만든 그 금송아지 산당을 여전히 떠나지 않았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41년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동안 겉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합 왕이 아키스나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강케 했다고 했었는데 그것처럼 이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이 되는데 과거 다윗왕 시절의 영토만큼 회복이 되는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14장 25절을 참고하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디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그러니까 사이죠. 거기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치할 때 영토도 가장 많이 확장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발전을 일으켰겠죠. 북쪽으로는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를 점령했었고 동쪽으로는 암몬족속, 모압족속까지 다 점령해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 전성 시절 통일 이스라엘 땅의 거의 이제 대부분을 회복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게 되면 그 주변 국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죠. 그럼 당연히 나라가 잘 사라지게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국민 소득이 늘고 사회 전체적으로 점차 나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의 그 왕들이 총 19명이었는데 19명의 왕을 통틀어서 가장 이 북이스라엘을 잘 살게 했던 그런 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영토로 회복이 되고 이렇게 부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잘 보면 말씀을 잘 보면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사람이 유능하고 아주 정치를 잘하고 군사적으로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여로보암 2세가 이런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는가라는 거는 이게 그냥 열왕기서를 보면 잘 모르는데 선지서들하고 잘 섞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요나서에서 이미 살폈던 것처럼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나라들이 대부분 큰 나라였는데 강대국이었었는데 남쪽으로 이집트처럼 그랬는데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당시 아수르가 내부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부 쪽으로는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맨날 북쪽에서 그렇게 압박을 받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숨통이 트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열왕기서 기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4장 26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악한 짓을 하면서 사는데도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도울 자도 없었던 거죠. 아무도. 정말 자기들끼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자기들이 교만 속에 살아가니 아무도 돕지 않고 정말 지역의 왕따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 자신의 능력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는 이 아무 곳에도 의지할 곳 없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요즘도 이스라엘 보세요. 그 아랍 지역 안에서 완전히 왕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잘하면은 막 그냥 와가지고 전부 뺏고 죽이고 하려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결과가 이런 결과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 2세가 자기 스스로의 주제를 잘 파악을 하고 그 나라의 형편을 잘 보고 이 역사의 흐름을 잘 알아서 아, 이게 나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그런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였구나라는 걸 알고 겸손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거예요. 뭐 그렇지 않아도 이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뭐 하나님은 없 뭐 이미 저 뒷전에 가 있고 자기들이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물질 중심의 문화가 이제 발달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였겠어요?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사회가 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분위기의 모든 가치가 이제 돈이 돼버렸어요.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그 모습을 딱 닮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이런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어려워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권력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좋은 별장 짓고 상하 침대 누워 자고 날마다 잔치 즐기고 여자들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귀한 향수 뿌리고 겉모습을 치장하고 우유를 가지고 목욕, 물 대신 우유로 목욕을 할 정도로 자기를 관리했다는 거죠. 장사치들은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이윤을 극대화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질서를 잡는 그 권세 잡은 자들에게 아부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런 축복들을 마치 자기가 이렇게 한 것처럼 착각하고 금사교만해져서 타락과 멸망의 길을 자꾸 가는가? 지금 우리가 보는 역사가 그렇잖아요. 모든 왕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짓을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잊지 말고 정말 각자의 삶의 곳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숨통트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을 정말 마음에 잘 기억하면서 삶의 곳곳에서 내게 주신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회들이 마치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또는 겉으로는 겸손하고 온화한 것 같은데 마음 깊은 뿌리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렸고 자신의 수고와 실력과 능력의 결과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고 해결하고 나서 그것을 내 능력과 나의 실력으로 해결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자신감으로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표현할 것인지, 그 생각과 그 생각의 뿌리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은 다 거기에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게 교만한 일이 될 수 있고 겸손한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마샤나, 여로보암 2세나 저들이 각각 통치 시기에 승리를 맛봤던 것은 결코 저들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었어요. 시대의 흐름까지도 주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배려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저들이 복을 받을 만 해서가 아니라 아무 공로 없으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 자신과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끝까지 고집을 펴며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용서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바른 사명의 자리에 데리고 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면서도 이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약속한 거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답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테그리티 하신 성품과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지구상에는 모두가 자기의 생존과 뭐 만족과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넘잖아요.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자기 생존과 이익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이겨야 되는 77억 명과 싸워 이겨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도 내가 연약하고 힘도 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다? 이거는 정말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기적과 같은 결과라는 거죠. 내 실력,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생색도 안 내시고 우리를 묵묵히 도우고 계셔서 우리는 이런 착각에 자주 빠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결과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각자 보내를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겸손히 부름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77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경쟁자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 위에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건강하게 생존하며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아무 생색 내지 않고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삶들이 너무도 당연히 내가 만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눈을 흘리고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연약하고 완악한 나라는 사실 잊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히 하루하루 주신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겸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인도하심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를 무장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삶, 정말 주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